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외교와 국방 장관들이 10일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이날 미인도 연례 2+2 대화에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인도에서는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외교장관과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자이샹카르 장관은 양국의 이번 대화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이 대화를 통해 세계적 도전 과제들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대화에서 양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인도가 세계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의 목표를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과 인도가 지난 1년간 주요 방위 협력 관계 구축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갈수록 강력해지는 유대는 양국 동반자 관계의 미래와 더욱 안전한 세계를 향한 공동의 노력에 희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키바 국장은 이날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일본의 방류 조치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양측이 중일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아키바 국장과 왕 부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과 우크라이나 상황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양국 고위관리의 이날 회동은 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군벌 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벌어진 무력 충돌로 약 70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망자 외에 약 300명이 실종되고 100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전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정부군에 대항해온 신속지원군이 최근 수단 서부 다르푸르주 주도인 엘제이나의 주요 정부군 기지를 장악했으며 이후 지역 내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지원군과 아랍민병대 연합세력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엘제이나 내 다수 민족인 아프리카 부족들을 겨냥해 조직적 공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단의 수도 하르툼 소재 미국 대사관은 신속지원군과 산하의 민병대가 자행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목격한 이야기들을 듣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신속지원군 측은 지역 내 부족 간 갈등 때문이라며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 4월 15일 내전으로 충돌한 이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의 최대 규모의 병원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13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12일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중심부를 향해 탱크를 동원한 진격을 계속해온 이스라엘군은 10일 시내 알시파 병원을 공습했습니다. 가자지구 당국은 밤사이 이 병원에 총 5차례의 폭격이 가해졌다며 사망자 외에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으며 민간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사상 통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오전에 한때 비, 함경도 동해안 지역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6도에서 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과 글피도 대체로 맞겠지만 함경도 동해안 지역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규탄하고 긴밀한 확장 억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재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한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영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과 윤 대통령이 확장 억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역내 긍정적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블링컨 장관이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조태용 실장은 중동의 불안정 상황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 약속과 관련해서도 조 실장에게 사의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과 블링컨 장관이 러북 무기 거래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 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중동 지역에서 조속히 평화가 회복되기를 희망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오후 이틀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방한 기간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과 조 실장 외에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도 1시간가량 회담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미한 외교수장들이 주문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무력이 더욱 고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중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한 양국의 바람대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는 데 실제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미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일 VOA에 중국이 할 수도 있는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 낙관적이고 심지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괜찮다며 결국 이것이 외교의 핵심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만약 지난 과거가 프롤로그라면 중국이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란, 탈레반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의 행적을 돌아보면 중국이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을 억제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지닌 대북 영향력을 언급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중국은 모스크바와의 관계에서 서울이나 워싱턴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여러 면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 등의 위협은 미국의 압력 및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굳이 미국을 도와 러시아나 북한을 자제시킬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냉전 시절부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실리를 챙기려는 북한이 러시아와 최근 밀착하는 것이 달가울 리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북러 간 밀착을 미국을 견제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현재 중국은 최근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 회복과 군사 공급 채널을 경계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스크바 또는 평양이 이런 일련의 군사협력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기 위한 눈에 띌 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움직이도록 할 만한 제안이나 위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항상 해결책의 일부분이 되기보다는 문제의 일부였다며 이미 통과된 유엔 결의조차도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has always been part of the problem rather than part of the solution when it comes to trying to achieve progress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는 더 강력한 유엔 결의안 채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미 동의한 결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심하게 방해하며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대북 제재 위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위기를 막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really can't expect a lot of support from China even though it would be in their self-interest to prevent a crisis.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롯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 대북 제재 체제를 자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광수항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 8월 25일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프로그램이 더욱 고도화해 동북아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면 결국 중국도 북한 억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당장 1, 2년 안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면 이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북핵 개발 억지는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북한이 150에서 200개의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이 이제 한국과 미국을 상대할 충분한 핵무기를 가졌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gets up around 150 or 200 nuclear weapons, China's going to figure that it now has more than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한의 삼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 되는 등 동북아 정세를 더욱 심각한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될 때가 바로 잠재적으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they become more concerned about their own security and the general security of Northeast Asia, that's the point in time.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중국도 북한이 미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것을 반기면서 북한의 위협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2, 3년간 특별히 북핵 위협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건설적 역할에 나서도록 할 마땅한 방법이 사실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과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돈 세탁을 한 유럽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북한의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조장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 believ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mposed $8 to $9 billion in fines on European banks for money.
지금까지는 한 푼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지만 북한 자금을 세탁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해 실제로 벌금을 부과해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자제해왔지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합당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활용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패권을 추구하려 할 것이라고 알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부차관보가 전망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8일 BOA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저서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한국어판을 펴낸 콜비 전 부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저서 거부전략에서 중국의 힘과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국방이 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중국은 미국에 얼마나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China is the most formidable state to emer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ince the United States itself in the late 19th century. I mean, for the last 15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been.
중국은 19세기 말에 미국 이후 국제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미국은 단연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경제 생산성은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추론하자면 중국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물론 시진핑은 히틀러가 아니고 마오쩌둥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점점 더 야망을 드러내며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의 규모는 정말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국가는 더 강력해질수록 그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보건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의 위협 수준을 감안하면 협력이 가능할까요?
It's really fundamentally misguided. I mean, I'm actually very confused by this strategic approach and somewhat ironically, I think Beijing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략적 접근법이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역설적으로 중국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두 초강대국 경쟁국들이 마치 테니스 게임을 하듯이 협력하면서 정중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에 가깝고 중국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나 시진핑의 발언을 보면 미중 경쟁에는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큰 막대기를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군사적 균형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미한일 연대가 매우 공고해졌고 러시아와 북한도 밀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러와 거리를 두는 듯 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Well, I think China is actually playing the situation pretty adeptly from what I can say, which is that
중국은 현재 상황을 꽤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분명히 지난 수년간 북한의 군사적 진전에 연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죠. 저는 중국이 타이완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때 북한이 미한일주의를 분산시키면 중국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량이 분산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be, as I call in the book, a systemic war, a systemic regional war. And Asia is the world's most important and decisive theater. So being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을 저는 책에서 아시아의 체계적 지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타이완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어느 정도는 중동에 집중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는데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원과 정치적 의지, 자본이 고갈되고 주위가 산만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는 중국의 긴장 완화를 거의 구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의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전술적으로 기회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중국과 거의 제로섬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규모와 범위, 준비태세 면에서 예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타이완은 자위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타이완 전쟁은 고립돼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내면 한국은 너무 작아서 혼자서 중국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종속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쟁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이 다음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서라니요? 중국이 한국도 침공한다는 것입니까?
I think that's very possible that what China's goals vis-a-vis South Korea would not be annexation in the sense that Taiwan, the People's Republic regards.
한국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합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완의 경우는 중국이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대해서는 중국이 경제적 패권 관계를 맺으려 할 것입니다. 안정된 지정 경제권을 만들려고 할 텐데요. 중국이 이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력을 직접 이용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의 직접적인 적용이 반드시 병합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한국도 중국과 160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타이완을 상대로 구축하는 군사력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반패권적 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책에서 밝히셨습니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South Korea is very important and the American relationship is very important for South Korea. I think from purely self-interested geopolitical grounds, which is one South Korea is one of the top economies of the world. I think it's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며 기술 역량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중국에는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한국은 특히 일본을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950년 미국이 한국 방어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도와줄 강대국이 없다면 한국은 혼자서 중국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고 한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것인데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나요?
Basically,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work with the grain of our allies' self-interest. So instead of trying to globalize our alliances, which is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acing,
미국이 동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세계화하려고 하죠. 한국이나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하거나 유럽에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럴 역량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맹들이 자국과 주변 지역을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최전방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강력하고 끔찍한 위협을 상대하고 있죠. 중국도 북한과 함께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단독 시나리오에서 자체 방어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 단독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은 서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지 않겠죠?
I don't think it's credible and I don't think it's rational for the United States to lose multiple cities solely in a North Korea contingency. So, I mean, there's nothing that North Korea can do at scale.
북한만이 야기한 비상사태로 인해 미국이 여러 도시를 잃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워싱턴 선언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직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반패권적 연합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일본이 중국을 넘어선 패권국이 된다면 미국이 그때도 일본의 군비 증강을 지지할까요?
The anti-hegemonic coalition logic, America's interest, and this is where our interest and South Korea's interests are very aligned, is both of us share a very strong interest in avoiding any country becoming dominant in Asia.
반패권주의 연합 논리는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매우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두 나라 다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지배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막는 데 강력하게 일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194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약간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점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약해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지역 패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보다는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인도가 중국보다 두 배 강해지면 마오쩌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도에 대한 전략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요점은 누구도 패권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동맹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위협 상황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인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I think that all US allies should take the burden sharing issue very very seriously. I actually think South Korea is in a relatively strong position on that issue because it has a very formidable
저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국방력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자국의 목적과 노력을 설명하며 한국이 더 자립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관련 유사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브리츠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로부터 미중 경쟁 시대의 한반도 전략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대북 외교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더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추가로 제공할 구체적 정보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특별히 유엔 안보리와 같은 장소에서 북한을 계속 비호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additional specifics to provide. But we have seen a track record of countries like Russia.
이어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나라는 북한의 그들의 행동이 계속 불안정하다는 점과 그들이 계속 여러 제재를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9일 한국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 재개를 위해 이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깊이 관여하는 분야라고 답했습니다.
So this is of course something that our special representative Sung Kim is deeply engaged on and you're right. We have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의도와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고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관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솔직히 드러냈다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사상 통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북송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강제 송환 주체가 중국임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고문 방지 협약이 추가된 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8일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 재개 등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심각한 정보 통제와 검열에 대해 처음으로 절대적 독점이란 강한 표현을 넣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독점과 조직화된 사회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규제가 코로나19 예방조치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미디어의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포함한 법률과 상기 권리를 억압하는 관행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이어서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에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처음으로 언급된 건 북한 정권의 사상 통제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동제안국으로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에 적극 관여한 한국의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는 부분에서 통제 문제를 별도로 강조한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뭐 비디오 같은 거 잘못 보거나 퍼뜨리면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직접 언급을 하고 그런 상당히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상당히 강화를 했어요.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제기한 걸 환영한다며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위를 등한시한 채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재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이 강력히 권고한 중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원국들의 국경 간 여행 재개와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걸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이 비준한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외에 고문 방지 협약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중국 대사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보기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문 방지 여백이 새롭게 추가된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고문 방지 협약이라는 말을 처음 넣었고 그 상당한 제가 보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고문 방지 협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고문을 당하는 것이 뻔한데 고문 당하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그 고문 방지 협약의 그 당사국으로서 그걸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비준한 고문 방지 협약은 제3조 1항에서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BOA에 중국이 비준한 고문 방지 협약은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란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9일 이에 관한 BOA의 질의에 즉답하지 않은 채 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적용되는 강제송환 금지라는 중요한 원칙에 대한 일반적 언급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뉴욕 유엔 본부와 워싱턴을 방문해 유엔 총회 결의안에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명시할 걸 촉구했던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의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비대위의 이한별 위원장과 북한 외교관 출신 태용호 한국 국회의원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요. 중국이라는 네이밍을 하지 않고 이제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말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사태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명백한 목소리를 내야 할 유엔 결의안마저도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한다면 이런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황 대사는 이와 관련해 결의안이 계속 컨센서스로 채택되길 바라는 유럽연합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안 가운데 유일하게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상징성을 중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 결의가 컨센서스로 유지되기를 굉장히 바래요.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의 친구들까지도 다 어쨌든 동참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표를 해서 동참을 안 한다, 뭐 반대표를 던지고 기권을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컨센서스를 채택하는 거가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컨센서스를 채택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나라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를 완전히 거명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는 컨센서스 채택이 좀 어려우니까
이번 결의안은 우선 미국과 한국, 프랑스 등 4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추후 동참할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 채택이 유력시되는 결의안은 보다 많은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해 18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총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3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팀 버쳇 하원 의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팀 버쳇 하원 의원은 8일 VOA에 이날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며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버쳇 의원은 태 의원이 면담 자리에서 중국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이용해 수백 명의 탈북민을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고문과 살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언론이 하마스 공격을 취재하느라 강제 북송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을 알았고 따라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대규모 인권 잔악 행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채드원은 이어 중국의 이런 조치는 혐오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이원은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한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 즉 비대위 대표단과 함께 워싱턴 DC를 방문해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등을 면담했습니다. 앞서 뉴욕에선 맨해튼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북송 금지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개인 스티리원은 7일 태이원을 비롯한 비대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공개 서한을 중국 정부에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게기 때문에 절대 다시 돌려보내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편지를 써서 제가 동참하는 그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편지를 일단 보내지만 중국의 그 만행은 글쎄요. 진짜 너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8.1 멤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수의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달 20일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대에서 열린 토론회 연설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왔고 지난주를 포함해 가장 최근의 사례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거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신아 한국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7일 VOA 인터뷰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미국 측 터너 특사에게 제안했다며 관련 국제연대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생사를 확인할 길 없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저희 VOA에 토로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북송을 보이지 않는 학살에 비유하면서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7일 영국 의회 연방의사당 앞
중국은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들이 그리운 아내와 아들, 오빠 등을 호명하며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 가운데 2019년 강제 북송된 아내 최순화 씨를 애타게 그리는 허영학 씨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으로 인해서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 씨는 지난 2017년 두 딸과 함께 한국에 먼저 정착했습니다. 이후 열심히 일해 아내의 구출 비용을 마련한 뒤 2019년 아내를 중국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두 달여 만에 북한으로 송환됐고 이후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남편과 자식 모두 한국으로 간 상황에서 탈출하다 체포됐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됐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행방도 생사도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내로 말하면 북한이 그 험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살던 여자입니다. 내가 지금도 가슴이 터지는 게 그렇게 법을 위반하고 살았다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던 여자한테 정치범이 됐어요. 정치범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 국가의 반역 행위를 했거나 무슨 뭐 그런 일절 그런 행위를 모르던 사람인데 정신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지금 뭐 생사도 확인할 길 없어요.
허 씨는 큰 돈을 두 번이나 쓰면서 백방으로 아내를 찾아 구출하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모두 허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거 정말 찢어놓고 아마 죽을 때까지 원한을 잊지 않을 겁니다.
미국을 찾은 6명의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VOA에 한국에 와서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 가슴엔 상처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필사적인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영화 Beyond Utopia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우영복 씨는 동생의 부인인 올케를 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제북송 만행은 탈북민 3만 명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
우 씨는 어머니와 남편 두 딸을 데리고 만 킬로미터가 넘는 험난한 여정 끝에 한국 정착에 성공했지만 올케 최순호 씨는 지난달 수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수백 명의 탈북민과 함께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우 씨는 올케가 너무 불쌍하다며 그의 기구한 운명을 소개했습니다. 2013년 탈북 후 인신매매돼 중국 남성에게 팔려갔던 올케는 열심히 돈을 모아 북한의 남편과 딸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반강제적으로 결혼한 다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갈 순 없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기회를 보면서 다른 탈북민들의 탈출을 돕다 2018년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혐의로 중국 감옥에서 2년을 보냈고 북송 대기 중 다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백산구류소에서 3년을 더 보낸 뒤 지난달 북송됐습니다.
진짜 밥을 먹을 때마다 진짜 목구멍이 너무 안 가요. 실제 내가 우리는 진짜 좋은 날만 남았어요. 그런데 내 동생을 볼 때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우영복 씨는 올케가 북한에서 돌봐줄 가족조차 없다면서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 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올해 66살인 이병림 씨는 2010년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외아들 박철출 씨를 강제 북송으로 잃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북송되어 갔을 때 죽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고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싸늘한 오름덩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그런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우리 많은 북한 여성들이 다시는 강제 북송을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저도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들 박철주 씨는 양강도 집결소로 이송된 뒤 실종됐습니다. 교화소에 수감됐다면 행방을 어떻게든 알 수 있지만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기에 관리소에 수감된 게 확실하다는 게 박 씨의 설명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올해 30살. 박 씨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고문을 당하죠. 죽은 걸 보지 못했으니까. 제 눈으로 직접 봤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미국을 찾은 북송 피해 가족들은 대부분 이 씨처럼 오랜 기간 숨을 죽이고 있다가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비대위 방위 대표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역시 강제북송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저도 역시 어머니가 두 차례 강제북송 당하여서 10여 곳의 구금시설에서 정말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또 저희 사랑하는 오빠도 2009년에 강제북송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탈북민 가족들이 그 아픔을 함께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대표는 중국의 북송 만행을 막으려면 한국의 힘으론 부족해 미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를 비롯해 주요국에서 탈북민 북송 중단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국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보길 원하는 허영학 씨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보이지 않는 학살에 대해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눈에 보이는 학살이지만 저 강제 북송은 학살이에요. 에? 북한에 넘어가면 저 사람들은 그저 파리 목숨이고 에. 저것도 일종의 학살이에요. 학살. 저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원래 취급받지 못하게 받아요.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비회의에 우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불법 월경한 사람들로서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등 비대위 대표단은 8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사관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뷰인 뉴스 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는 오전에 한때 비, 함경도 동해안 지역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 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과 글피 월요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동해안 지역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4도. 신의주는 내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4도. 강계도 내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6도. 개성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도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5도, 최고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이 내일은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9도. 청진은 오전에 맑겠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선봉도 역시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6도, 최고 2도. 해산도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무상과 삼지연은 최저 영하 20도, 낮 최고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비의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의 최대 규모의 병원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13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10일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중심부를 향해 탱크를 동원한 진격을 계속해온 이스라엘군은 이날 시내의 알시파 병원을 공습했습니다. 가자지구 당국은 밤사이 이 병원에 총 5차례의 폭격이 가해졌다며 사망자 외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아부 셀메아 알시파 병원장은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시티, 란시티, 나세르, 알시파 병원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병원시설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으며 민간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 외에 많은 병원들의 지하에 지휘소와 갱도망을 숨겨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요르단 암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인간 방패 전술은 전쟁 관련 국제법 위반이라면서도 이것이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서필리핀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필리핀 정부가 10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이날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소형 보급선 두 척과 해경선 세 척이 이 지역에 진입하자 중국 해경이 보급선 한 척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중국 해경의 행동이 필리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평화적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진정성에 중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 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필리핀 보급선은 이 전초기지에 대한 식량 등 재보급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자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90%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벌 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벌어졌던 무력 충돌로 약 70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망자 외에 약 300명이 실종되고 100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전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정부군에 대항해온 신속지원군이 최근 수단 서다르푸르주 주도인 엘제이나의 주요 정부군 기지를 장악했으며 이후 지역 내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지원군과 아랍민병대의 연합세력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엘제이나 내 다수민족인 아프리카 부족들을 겨냥해 조직적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단의 수도 하르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신속지원군과 그 산하의 민병대가 자행한 심각한 인권유린 목격담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속지원군 측은 지역 내의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달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 4월 15일 내전 발발 이후 무력 충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하루 4시간씩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것이 교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군의 전투에 멈춤이 있을 것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투는 계속되고 다만 특정 장소 이곳저곳에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우린 전투지역에서 민간인들의 안전한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지난달 기습 공격에서 억류했던 24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기 전까지 휴전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루 4시간씩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